4월 7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15분 기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1,9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9일 미국에서 첫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온 지 38일 만으로 사망자가 1,000명을 넘긴 때로부터 13일 만에 10배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사망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전 세계 사망자의 7분의 1에 해당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누적 확진자도 36만 명을 넘어섰는데 전 세계 확진자의 25%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도 뉴욕주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에게 뉴욕에 정박 중인 해군 병원선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민들에게 추가 현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전 세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기준 184개 나라와 지역에서 나온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35만 명과 7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13만 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으며 사망자는 각각 1만 3천 명과 1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독일도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섰고 프랑스는 9만 8천 명, 캐나다는 8만 2천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터키, 스위스, 벨기에 등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1월 말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47명의 추가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1주차의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4주차부터는 새로운 감염자 발생의 95% 이상을 줄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 재유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1,3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192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오산기지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주한미군 내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도쿄도 등 7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도쿄올림픽 연기 2주 만으로 일본 내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증가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긴급 사태가 선언된 지역은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을 비롯해 오사카부, 쿄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도부현 등입니다. 발령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약 한 달가량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이 단체와 지도부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네이선 세일즈 국무부 대테러 조정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테러 단체로 지정된 대상은 러시아 제국주의 운동으로 미국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특별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이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킨 사건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모고 노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7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확산과 대북 제재 회피 행위 등을 연구하는 국내외 기관들에게 최대 150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이탄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상황이 악화됐다고 국제 분쟁 전문 민간 단체가 평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모두 17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객이 많지 않은 태평양 섬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확산과 대북 제재 회피 행위 등을 연구하는 국내외 기관들에게 최대 150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이 북한의 확산과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 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지원금 정보 웹사이트인 grants.gov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신청 대상은 미국과 외국의 연구 교육기관과 비영리 비정부 기구들입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가 게시된 6일부터 6월 8일까지입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이번 지원금 공모는 북한의 확산과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에서 동반자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대외활동 예산안에 관한 타당성 보고서에서 국제안보 비확산국에 2억 달러를 배정하며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대상국으로 가장 먼저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은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인권 유린 기록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 계획 3차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게시된 해당 공고는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원 기록 사업들의 최저 7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미국과 외국의 비영리 비정부 기구들과 공사립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국무부는 모든 사업이 북한의 개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국무부의 지원이 종료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자금 지원 공고는 지난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3차로 나온 겁니다. 앞서 2차 공고는 지난달 6일 마감된 바 있습니다. 이번 공고의 마감 시한은 올해 9월 18일로 이전 시한에서 약 6개월 연장됐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들의 고정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개월에서 12개월에 걸친 사업을 지원하는 이 기금에는 최저 5만 달러에서 최고 15만 달러가 책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달 북한의 이탄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상황이 악화됐다고 국제 분쟁 전문 민간 단체가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과 가상 화폐 공격,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등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벨기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국제위기감시그룹은 최근 발표한 3월 위기감시 보고서에서 지난 3월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ICG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 속에 외교적 활동이 교착상태에 놓인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시험과 군사훈련을 감하며 지난 연말 발표한 강경 노선을 과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2일과 8일, 21일, 29일 4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방사포를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반응을 촉발하지 않는 수준의 미사일 시험을 통해 북한의 신종 코로나가 발병했다는 폭넓은 의심 속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힘을 주민들에게 확신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역량과 관련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지난 3월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미사일 체계 현대화를 모색함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달 2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직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 에스토니아, 벨기에 등 5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영내 안보와 안정을 약화시킨다고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의 수용시설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관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이 북한의 두 개 부처의 직접적 승인 아래 자행됐고 더 높은 당국이 관련됐을 가능성에는 미국 법무부가 중국인 두 명을 기소했다며 이들은 지난 2018년 북한이 절취한 1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에 대한 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검찰은 북한이 제재 우회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3월 3일 땡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가 중국과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지난 3월 17일과 19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한국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위기 지역의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민간 연구기관 ICG는 이번 보고서에서 80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이 현재 직면한 위기 형태와 위험 상승도 등을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트럭 등이 움직이는 장면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최근 북한이 국경 봉쇄를 일부 해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크게 위축된 양국의 무역이 회복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 우이교 중국 쪽 부분에는 컨테이너 트럭 등이 멈춰서는 세관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막 넘어오거나 다시 되돌아가는 트럭들로 늘 분주한 곳이지만 지난 1월 말 북한이 국경 봉쇄를 단행하면서 이 지점이 텅 비어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돼 왔습니다. 그러나 BOA가 플래닛랩스의 최신 위성사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30일 이곳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스팔트 바닥을 드러낸 곳이지만 30일 위성사진에선 바닥에 여러 물체가 가득합니다. 이들 물체는 지난 2일과 4일, 6일자 위성사진에서도 위치 등이 달라진 형태로 확인됐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2개월 가까이 이 지점이 비어있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입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이 지점에서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Starting in about the 30th of March into April, there's not as much as there was in the earlier shot, but there is activity.
한센 연구원은 움직임이 관측되기 시작한 시점은 3월 30일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만큼의 움직임은 아니지만 아마도 화물차나 트레일러 트럭, 화물 등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본 아사히 신문은 복수의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북중 국경 일부 지역에서 트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북한이 봉쇄 조치를 일부 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와 최신 위성 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의주와 단둥을 연결하는 국경 지역 통행이 일부 재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크게 줄어든 북중 무역이 어느 정도로 회복될지 주목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 이후 양국의 무역 규모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1, 2월 중국 무역 현황을 공개한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의 대중 수출은 72%, 수입은 23% 감소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랴오닝성과의 무역 총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9,760만 달러보다 14% 준 8,360만 달러였고 지린성은 56% 감소한 2,380만 달러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북한 식량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 51만 3천 명 지원을 위해 1,0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식량농업기구 FA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국제 보건 위기가 북한 식량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최근 공개한 2020년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장기간의 가뭄과 홍수, 태풍이 북한 내 농작물 수확량과 식량 공급량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제재와 연료와 농기구 부족 등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는 질병 통제를 위한 격리 조치 때문에 복잡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에 점증하는 압력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까지 북한 주민 51만 3천 명을 지원하기 위해 1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북한 주민 1,010만 명이 식량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유아 가운데 3분의 1이 최소 적정 식사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전체 어린이 가운데 20%는 영양 부족으로 인한 발육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으로 북한 내 농경지 458제곱킬로미터가 침수 피해를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름 내에 불규칙한 비와 저수지 저수장 부족은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인 황해도, 평안남도에 생산량에 영향을 미쳐 2019년 북한 수확량은 이 평균치를 밑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년 연속 감소한 농작물 생산량은 겨울철 식량 부족 사태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특히 배급제와 지역 내 식량 생산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AO는 북한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 교량 역할과 보건력 구축, 위험 정보에 입각한 농업 생산과 다양한 촉진, 자연 자원 관리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과 농산물 생산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건물을 불법 임대받아 영업 중인 현지 숙박업체가 최근 영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시티 호스텔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스텔 측은 기한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채 4월 말까지는 계속 영업을 중단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티 호스텔의 불법 영업과 관련한 논란은 유엔 안보리가 2017년 대북 결의에서 북한 대사관 부지의 임대를 불법으로 명시한 이후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1월 베를린 행정법원은 시티 호스텔의 영업이 대북 제재 위반이라며 영업을 중지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베를린 시 마테 구청은 지난 2월 이 업체에 2주 안에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모두 17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객이 많지 않은 태평양 섬나라가 대부분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박형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나라는 모두 17개국입니다. 지역별로는 태평양 섬나라가 10개국으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 3개국, 중앙아시아 2개국, 중동 1개국, 그리고 북한입니다. 태평양 섬나라들은 지리적인 고립성으로 인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엔 통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덜 방문하는 상위 10개국 중 7곳이에 현재까지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방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우루와 키리바시, 통가, 바누아트 등은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인구 1만 명 정도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나우루는 나라의 병원이 한 곳에 불과해 관광객 입국 금지 등 바이러스 차단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발병 여부와 별개로 대응 여력이 없어 코로나 사례가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추정되는 곳도 있습니다. 수년간 내전이 진행 중인 예멘이 그런 경우입니다. 유엔이 인정한 공식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고 북부 등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후티 반군은 세계보건기구의 감염 현황을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멘에서는 제대로 된 코로나 진단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처럼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의구심을 갖는 곳도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지인 중국과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선 이란 사이에 있지만 아직 감염 사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지만 1994년 이후 장기 독재가 이어지고 있는 타지키스탄은 이번 주 무관중으로 프로축구 리그를 개막하기도 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해마다 각종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북한과 함께 세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코로나와 관련해 엄격한 여론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하는 시민을 체포하고 관련 언론 보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 1월 말 국경을 전면 차단하고 지금까지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사회는 이런 주장에 대해 끊임없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국제 언론 단체들은 일부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언론 통제가 전염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이란, 이집트, 이라크 등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언론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 언론 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언론인 보호위원회는 이란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대책위원회가 전염병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신문의 인쇄와 배포를 전면 중단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 예멘과 오만, 요르단, 모로코도 3월 중순부터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의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특정 국가의 정보 통제가 전 지구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언론 단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coronavirus crisis shows that press freedom is above everything a global problem.
국경 없는 기자회의 대니얼 베스타드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6일 VOA에 중국을 예로 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언론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초기 우한 지역의 최신 정보가 공유됐더라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의 코트니 레드시 국장도 6일 VOA에 새로운 질병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보건위기에 처해 있고 정보가 끊임없이 갱신되는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는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n a country where there is restricted information, we see that there can be really negative impact on, you know, on the pandemic itself. And we can see that.
정보를 제한하는 것이 국가의 전염병 대응 자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레드시 국장은 북한의 경우에도 당국의 언론에 대한 심각한 제약, 엄격히 통제된 인터넷, 외국 텔레비전, 라디오에 대한 접근 불가능이 전염병 관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have huge, profound impact on North Korean's ability to protect themselves and keep themselves safe because they have
북한 주민들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능력에 언론 통제가 아주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베스타드 국장은 북한의 언론 통제와 정보 공유 제한이 향후 새로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끝나는 시점에 새로운 세계적 대유행 근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It's possible that a new pandemic could start in North Korea and spread all over the world again in say 6 months when we would think that this crisis is over.
따라서 북한이 외국인 기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적어도 외국인 조사관들의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스타드 국장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처음 경고한 안과의사 리언영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면서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런 상황이 북한에서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은 자금 세탁 방지 기구로부터 대북 금융 제재를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지정한 제재 대상 중 90%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가 이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대북 금융 제재 이행이 여전히 준수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대북 금융 제재를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는 이 기구의 평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날 보고한 대북 금융 제재 이행 항목은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안 7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고안 7번은 대량 제재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핵무기를 실험한 북한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과 기관, 기업 등의 자금을 동결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무부사나 해외자산통제실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과 북한 제재 규정 등을 통해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해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중국 해운사와 자금 거래를 도운 러시아 금융회사 등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1월과 3월 북한 노동자 관련 업체와 개인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달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에 있어 북한은 대응 조치가 필요한 거래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표적 제재가 아주 효과적이라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법무부와도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argeted sanctions are very effective. As it relates to the specifics, we do coordinate.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권고한 7번 항목에 해당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가운데 90%를 즉각 이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 개 나라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등의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6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정 장관이 내 전화를 받고 동맹의 공정한 분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한 두 나라가 공정하고 균형 있으며 종합적인 합의에 신속히 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타결 이전에라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 8,600여 명 중 4,000여 명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무급 휴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핵 전력체계 현대화를 위한 예산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6일 핵 억지력, 미국의 기초와 국방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복잡하고 증대된 전략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국가 전략에서 핵무기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전략군의 규모와 정교함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들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기존 핵무기에 더해 도로이동형, 격납고 기반체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폭격기, 순항미사일 등의 새로운 전통적 운반체계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극초음속 활공체, 핵추진 순항미사일 등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핵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10년 안에 기존 핵무기의 최소 2배가 넘는 양을 비축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핵탄두의 다종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고도화한 핵무기 체계와 극초음속 활공체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불법적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미 본토와 동맹의 위협이 되는 상당히 정교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비행실험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경우 역내 거점 타격이 가능한 상당한 역량의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동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조가 되는 인공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현재 핵무기 비축량이 냉전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의 85%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핵전력 현대화에 전체 예산의 2% 이하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2021년 국방회계 예산안의 1.7%를 핵전력 현대화에 할당했으며 국가핵안보국 NNSA는 15억 6천만 달러를 핵탄두 등 무기 관련 현대화 예산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3대 전략 핵무기의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400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만 적의 동시적 공격에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고 240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부대 유지를 통해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계 예산안에 반영된 구체적 내역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컬럼비아급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맨3를 대체할 지상기반 전략 억지체계, B-52를 보완할 B-21 전략폭격기, 장거리 핵순항미사일, 해상기반 순항미사일, F-35 등을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주한미군 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사령부 휘하 각급 부대들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기지는 출입 인원에 대한 검역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식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주한미 육군 대구 기지는 지난 3일부터 부대를 드나드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식초를 이용한 무작위 코로나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6일 VOA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후각이 저하된다는 유럽의 연구 결과에서 착안했다며 한국 내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보실은 식초를 이용한 무작위 검사에 대해 주한미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예방적 조치로 대구기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기지에서는 지난 1월 24일 주한미군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월 10일까지 모두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한미8군 사령부는 6일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지시사항으로 6종 군수품의 구매 시간과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6종 군수품에는 비누, 치약 등 위생용품과 주류, 과자, 담배 등 개인 소비 물품이 포함됩니다. 미 8군 사령부는 이들 군수품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만 구매가 가능하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류의 경우 맥주는 하루 6개 혹은 12개들이 한 묶음, 포도주와 도수가 높은 증류주는 하루 한 병으로 살 수 있는 양을 제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8군 사령부는 6일 부대 밖 술집을 방문해 강화된 코로나 관련 공중보건 방호태세 규정을 어긴 미군 장병 4명에게 계급 강등과 봉급 몰수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3일과 4일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오산 미 공군기지도 평택 험프리스 기지와 함께 공중보건 방호태세를 가장 높은 단계 직전 등급인 C플러스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We remain in HPCon Charlie Plus with additional limited access and service restrictions.
존 곤잘레스 미 공군 오산기지 50일 전투비행단장은 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추가적인 부대 내 서비스 접근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중보건 검역 과정을 통해 부대 내 모든 시설 가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군 근무자와 가족 그리고 임무상 지휘관의 허락을 받은 민간인들에 한해서만 부대 출입을 허용하며 영내 거주자의 경우 필수 목적을 제외한 부대 밖 외출을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주한미 해군 기지도 5일 버즈 도넬리 사령관이 직접 코로나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Things to be missed. So last Friday, Navy Forces Korea, Navy Region Korea.
도넬리 사령관은 지난주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조치를 부대원들에게 통보했다며 세부 지침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뉴욕의 병원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 현지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뉴욕의 한인의사협회장은 VOA에 한인사회도 타격이 크다며 의사들이 핫라인 개설 등 특별 대책팀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의사 김모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병원이 전쟁터 같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전쟁터 같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속도로 환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정말 급증하고 이 환자들은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위중한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 입원 환자의 90%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이 중 95%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며 무척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엄청 많은 환자들이 진짜 위중한 상태이고요. 저희 ICU 같은 경우에 지금 95%의 환자들이 인공호흡기, 벤틸레이터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환자들이 만약에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방호복과 보호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말하는 김 씨는 피곤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뉴욕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 코로나 바이러스 자료센터에 따르면 뉴욕시의 바이러스 확진자는 6일 정오 현재 6만 7,500명, 사망자는 4,048명. 2001년 9.11 테러 사태 때 뉴욕에서 발생한 희생자 2,700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뉴욕주와 인근 뉴저지주까지 포함하면 사망자 수는 6,000명에 달하며 뉴욕시 도심권의 인구 2,100만 명 가운데 25만에서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들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지 뉴욕 한인의사협회 회장은 6일 BOA에 공식적인 한인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한인 사회 역시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는 없는데 많아요. 주변에서 사망하신 분 얘기도 나오고 갑작스럽게 막 예, 남편분 돌아가시고 아들 돌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병석에서 병간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임종을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 돌아가시고 그렇다고 가족들이 가서 그 시신을 예, 찾아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뭐 장례식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모로 전례 없는 사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회장은 과거 9.11 테러 사태도 겪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과 뉴저지주 등 3개 한인 의사단체가 연합해 지난주 특별 대책팀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좀 돌보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특히 핫라인 80%는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핫라인을 설립해서 될 수 있으면은 진짜 아프지 않으신 분은 응급실을 가지 않도록 그래서 예 집에서 치료가 나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중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병원을 가도 오히려 걸려서 돌아올 확률이 있으니까
핫라인과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한인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원격 진료, 증상자 관리와 추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장은 뉴욕시와 주정부가 지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진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자라요. 그리고 뭐 지금 의사들이 마스크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염되는 의사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앞에서 싸워야 되는데 무장 없이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뉴욕의 할렘병원 센터 의료진은 6일 병원과 당국에 개인 보호 장비를 충분히 공급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N95 마스크 한 장으로 12시간 근무를 5회 이상 감당해야 한다며 보호 장비에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지 회장은 일부 한인단체와 한국총영사관이 마스크 수천 개를 기증했지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정부의 더 많은 지원과 시민들의 기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한국 내 탈북자들의 고된 삶을 한층 더 짓누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신종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갓난아기와 어렵사리 살아가고 있는 한 탈북 여성이 겪고 있는 역경과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송예정 씨는 요즘 벌써 50일 가까이 집 밖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공한 서울의 11평짜리 소형 임대 아파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탓에 갓난아기와 창살 없는 감옥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송 씨가 아기를 낳은 것은 지난 2월 18일. 한국에서 슈퍼전파의 진원지가 됐던 신천지 대구교회에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선 이후 한동안 하루 수백 명씩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전 사회적으로 공포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송 씨는 출산 후 아기와 함께 집에 돌아온 뒤 감염 우려 때문에 두문 불출했습니다. 생필품 구매도 모두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강도 북중 접경지대에서 살던 송 씨가 중국으로 탈출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태국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한국으로 들어온 송 씨는 요즘 중국에서 8개월 동안 갇혀 지낸 일들이 떠오릅니다. 브로커의 손에 중국의 한 가정으로 팔려간 뒤 감금되다시피 지냈던 시절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겪고 있는 현재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송 씨에겐 무엇보다 한 달가량 조산에 인큐베이터까지 들어가야 했던 연약한 아기가 무서운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일단은 출산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막 마음이 많이 저이고 아기가 또 나와서 가지고 코로나에 뭐 감염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아기가 건강하게 잘 나왔고 지금 상태에서도 밖에는 일단 나가지 못하니까 많이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더욱이 산후조리가 필요한 송 씨는 같은 탈북자 출신인 남편의 얼굴도 못 보고 지냅니다. 정육점을 하는 남편이 혹여 아기에게 전염병을 옮길까 봐 비좁은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고 고시원에 묵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위안을 삼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송 씨의 하루하루를 짓누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로부터 받는 월 60만 원의 수급비로 아파트 임대료 9만 원을 포함해 모든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정한 월 최저임금이 180만 원가량인 걸 감안하면 아기 분유값 대기도 벅찬 금액입니다. 남편이 5개월 전 시작한 정육점도 처음엔 장사가 좀 되나 싶었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덮치면서 지금은 간신히 월세만 내는 형편입니다.
60만 원. 핸드폰비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아기 분유도 또 사야 되고 기저귀도 사야 되고 하려면은 진짜 너무 팍팍하게 살죠.
먹고 살기 어려워 홀로 탈북길에 나섰던 송 씨는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와 지난 2월 브로커를 통해 전화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말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송 씨는 중국을 막아놓으면 당장 먹을 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접경지역 고향의 사정을 잘 알기에 어머니에 대한 근심이 큽니다.
쌀이 일단은 북한에는 쌀이 없잖아요. 중국을 막아놓으면 쌀이 없으니까 일단은 돈이 생기면 그냥 쌀을 사는 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송 씨는 한국에선 전염병에 대한 국가의 의료 지원이 감사할 정도로 잘 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송 씨는 북한에 살면서 결핵 같은 전염병들을 익히 들었지만 이를 퇴치하려는 당국 차원의 조치를 접해본 경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송 씨는 적어도 한국에선 전염병에 걸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일은 없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솔직히 그런 코로나 자체가 있어도 그냥 앉아서 죽어도 국가에서 약이 나오는 일은 없는데 그래도 한국은 그런 검사 같은 거랑 다 무료로 해주고 그러잖아요. 많이 보답하고 싶죠.
한국 정부는 최근 한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아직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난 4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할 경우 현재까지의 성과가 모두 사라질 수 있고 외국과 같이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로선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걸 알면서도 송 씨에겐 신종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를 기나긴 어둠의 터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송 씨에게도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아기가 좀 자라면 한국에서 취득한 미용사 자격증을 갖고 미용실에 취업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고시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며 가능하다면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와도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존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존 김 씨의 세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이민국에서 난민 자격을 받아 10년 만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가정을 꾸리게 된 존 김 씨. 김 씨의 아내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서 뜬금없이 미국에 가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아내의 말이 예사롭지 않았던 김 씨. 미국행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좀 보내달라 그랬지. 왜 미국 가려고 하냐. 난 이거 하나님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공부하라 그런다. 그러니까 난 난민대표부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난민대표부에 전화했습니다.
존 김 씨는 유엔 난민대표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는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 걸렸다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또 쉽게 된 원인이 그게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난민으로 됐거든요. 러시아 정부에서 그때 난민 정책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난민 쪽에 주민소도 있지만 제 번호가 00000 제1번입니다. 예, 예.
러시아 난민 1호?
예, 난민 1호로. 그때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이 그런 그 문건이 쉽게 이 난민 대표부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에 저에 대한 이 수속 절차를 이민국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난민을 수속 주면서리 다 한 겁니다.
다른 그래서, 일이 없었군요.
네, 그래서 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난민 거기서 와서 제 문건을 그냥 갖고 올라간 거예요. 내려와서 저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뭐 후에 뭐 그분도 더 만난 게 없고 그 저하고 인터뷰했던 그 난민 대표부 한 성원 책임자만 만나가지고 하룻밤 그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다시 그 가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두 번째는 그냥 문건만 이 남인 그 문건만 갖고 넘어왔죠.
가족이랑
그때 인터뷰 처음에 할 때 우리 와이프 거기 다 올라 있었거든. 언제 알게 됐고 아이들이 언제 낳고 다 문건 그때 당시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럼 가족 러시아 이민국이 같은 해 승인했던 김 씨에 대한 난민 허가 관련 서류가 그대로 유엔 난민 대표부로 넘어갔고 유엔은 이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 살던 곳 다 누구누구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인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군사복무를 했다는 거 있거든요. 가서 테러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나 앞으로 가서 뭘 하겠나 이런 자기 우겠는 거. 네. 그 정확히 말을 다 하는가 진짜 이게 있으면 그건 진짜 정확한 거 그런 확인만 하고 그냥 갔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님 믿고 교회에서 결혼식 한 사진을 다 갖고 갔어요. 그때 다 보여줬어요. 그럼 저는 뭐 과학적인 증거 다 있고 뭐 실제 그거 다 이미 전에 러시아 이민국에서 한 거 돼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 현지인들이 다 저를 조사하고 한 거니까.
존 김 씨가 미국행 비행기표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한 달이었지만 당시 어린 3명의 자녀에 대한 서류 절차에 6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2006년 러시아 난민 자격 취득, 2007년 미국 난민 자격 취득, 그리고 2008년 러시아 출국. 존 김 씨는 2008년 뼈를 묻고 살려고 했던 나라, 제2의 고향 러시아를 떠났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러시아 여성인 아내와 3명의 아이들은 출국 심사를 통과하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 아무 설명 없이 러시아 이민당국은 김 씨에게 기다리라는 명령만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러시아 그 공항을 통과하기 전에 아이들이랑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안 내보내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난민 그 주민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그때 당시 저한테 저 난민 러시아에서 해준 그 난민 증명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민국에서 해준 그 카드 증명서. 왜 그런지 저를 안 내보냈어요. 저 때문에 비행기에서 못 떴어요.
곧 비행기가 떠나는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김 씨를 바라보는 아이들과 아내는 불안에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와이프랑 아이들은 막 지금 다 통과해 나가 지금 저기서 우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서 있고 기도를 했어요. 다 서로 하나님 여기서 길을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뒤에 그것도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내보내는 겁니까? 세워놓고 자기는 전화하면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저는 많이 우려했어. 이거 통과 안 시키면 그래. 그래서
비행기 이륙 시간을 넘기고 30분이 넘어갈 즈음 러시아 이민당국은 김 씨가 내놓은 서류를 돌려주며 출국 허가를 내줍니다. 어린 자녀들과 아내 그리고 30대 북한 남성 존 김 씨는 그렇게 2008년 여름 러시아 뉴욕 직항을 타고 눈물과 슬픔이 어린 땅을 떠나게 됩니다. 김 씨는 당시 심경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아, 기분이 좋았죠. 뭐 사실은 그 러시아 땅에서 맨날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고 그랬는데 미국이 자유 나라에 왔잖아요. 저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부터 울었어요. 저를 30분 동안 안 내보냈잖아요. 비행기 타니까 나, 이야 드디어 내가 자유 나라로 가는 거야. 그 자유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사실 그때 사실 우리 인간다운 삶을 못 살았거든요. 계속 또 숨어 다니고 하면서 이래. 만날 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 어디 가서 잡혀서 죽지 않겠나. 그 전에도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잡혔거든요.
김 씨는 북한을 떠났던 1995년부터 2006년 러시아 난민이 되기까지 숨어 살던 시절 북송될 뻔했던 상황을 꺼내놨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하면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에 문을 누가 툭툭 두드리는데 나가보니까 러시아 경찰이 왔어요. 가자 그러니까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어디 가냐 이 사람들 따집니다. 뭐 알아볼 일이 있어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시간이 여러 시간 지났는데 북한 안전원들이 왔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러시아 경찰들은 탈북자를 색출해 북송시키려는 북한 보위부와 함께 러시아에 있는 탈북자들을 잡아들이고 있었습니다. 2002년 김정일 위원장이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던 당시 많은 수의 러시아는 탈북자들이 북송당했는데 김 씨도 체포 대상이었습니다.
김정일이 러시아 방문하는데 김정일이 보안을 위해서 탈북자들 다 잡아 엮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데려내간다는. 그래서 제가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12시 거의 됐는데 감방 책임자가 왔어요. 아, 내가 여기서 이제 잡혀서 나가면 죽는다. 너 알지 않냐. 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두고 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 러시아 감방 책임자가.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다가 제가 이 러시아 그 경찰서의 창문 따위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 유리인데 새 살창을 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치다 보니까 나 살창이 한 구멍이 약간 떨어졌어요. 그래 뛰어 올라가서 그걸 막 흔들어 끊었어요. 끊어서 신발 바닥에 깔았어요.
탈출을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던 김 씨를 불러낸 러시아 남성.
근데 한 2시경이 됐을까 감방 책임자가 와서 자기 사무실에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방 책임자가 네가 한 새벽 4시다 시경에 그때 겨울이 새까맣거든요. 막 심장이 아프다고 소리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나를 복도에 내놓을 테니까 나 그때 구급차를 부른다는 겁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게 가짜로. 그러니까 감방 책임자가 지금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또 나가서 그 시간이 돼가지고 막 심장이 아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내 문을 다 열어놨으니까 그냥 내다 뛰라는 겁니다.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내가 공방 쏠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났죠, 거기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잡혀갔죠.
상황이 급박해 자신을 도와주는 이유는 물어볼 수 없었지만 당시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이미 지금 북한 땅 어딘가에 묻혀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시간과 작별하며 새로운 기대감과 목적을 가지고 김 씨는 아이들 손을 잡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온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존 김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7년 4월 7일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1947년 4월 7일 83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 자동차를 설립하고 대량 생산 방식으로 일반 대중들도 차를 가질 수 있게 만든 사람입니다. 1863년 미시건주 가족 농장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기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3살에 아버지에게 시계 선물을 받고 시계를 분해 조립하는 능력을 보여줘 당시 동네 사람들의 시계를 모두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농사에 관심이 없어 16살에 집을 떠나 디트로이트에서 기계공으로 일했습니다. 1890년 토마스 에디슨의 전기회사에서 일반 기술자로 일을 시작해 3년 만에 엔지니어 팀장으로 승진됩니다. 그리고 1896년 헨리 포드가 만든 최초의 자동차가 세상에 나옵니다. 포드 쿼드리시클, 포드의 네발 자전거라는 뜻입니다. 1899년 토마스 에디슨의 전기회사를 그만두고 자동차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03년 포드사를 창립하고 1908년 모델 T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1908년 10월 1일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간 T형 자동차의 가격은 825달러, 오늘날의 시세로는 약 18,000달러쯤 됐습니다. 아주 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포드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공장을 짓고 일명 컨베어 조립식 생산 방식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T형차는 1914년에 50만 대가 생산됐고 당시 미국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했습니다. 1923년에는 그 비율이 57%로 높아졌습니다. 포드차는 세계적으로도 판매망을 넓혔고 당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차의 절반을 포드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포드는 그때 미국 최대의 부자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1805년 4월 7일 베토벤의 제3번 교향곡 영웅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됩니다. 1802년 작곡하기 시작해 1804년 봄에 완성하고 1805년 4월 7일 빈에서 초연됐습니다. 모두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토벤은 당시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에게 바치기 위해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악보 표지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바친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지위에 오르자 베토벤은 나폴레옹에게 실망해 이 작품을 그냥 영웅 교향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